아버지, 저희가 삶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체념하고 익숙해져서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길 소원하오니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것을 기대하여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저희가 지난 4주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가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이 하시고 그 소망까지 응답하시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요? 자신감이라는 단어로 오늘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신감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자신감은 한 개인의 내재된 성품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처한 상황을 대비해 볼 때 내 능력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어서 느끼는 감정이 자신감입니다. 다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을 대비해 볼 때 내 능력이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 내리는 판단이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개인의 내재된 성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커요. 내 환경은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 사람 이 사람이 뭘 느껴요? 자신감을 느끼죠. 이건 내가 핸들링해 가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보건대 내 능력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 환경이 이보다 더 커요. 그럼 이 사람은 뭘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긴장감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성품이 아니라 감정이어야 해요. 자신감 자체는 내 환경과 내 자신을 비추어서 느끼는 판단력에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매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능력치를 잴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을 파악하는 능력이 심히 떨어져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좋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한 3년 전 걸 쭉 다시 할까 그냥? 내가 이렇게 왜 힘들게 새로운 설교를 개발하고 있지?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나도 순간 몰입이 됐는데 내가 얘기를 그대로 했거든요. 기억 안 나요? 아, 기억나죠? 내가 사역지를 옮긴 것도 아니고 이게 자신감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감인데 지엽적으로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 아, 그럼 저 사람은 상황 파악 능력이 없는 거야. 또 제 말 듣고 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과 내 능력치를 비교해 봤을 때는 내 상황과 내 능력치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게 없는데 내 상황과 내 능력치를 비교해봤을 땐 내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길게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능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도 여전히 뭘 갖겠어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여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보기엔 능력치가 작고 환경이 더 어려운데 저 사람은 자신감이 유지돼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가 차근차근 해나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유지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신감은 뭐냐면 자기 수용의 자신감이에요. 자기 수용의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 난 그걸 못해내는 걸 알아. 난 그 정도는 못하지.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꼭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 이건 할지 못하지만 이거는 해.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느껴지는 자신감이에요. 그래, 저건 너무 대단한 거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저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난 저건 못하지만 이건 하잖아. 라고 해서 자기를 받아들여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유지되는 걸 자기수용의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어 보이겠죠.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아시죠? 네, 이 부분이 처음 얘기하는 네, 지난 것과 이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아, 지금은 내 외모가 진짜 아니란 걸 알아요. 내가 조금만 다듬으면 근데 난 정말 괜찮아. 이런 건 뭐예요? 가능성의 자신감이죠. 아, 축구선수 하다가 요즘 방송인 하신 안정환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분께서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한테 딱 내가 맘먹고 딱 3개월만 되면 난 예전에 내가 지금은 마리오지만 난 3개월 안에 테리우스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내가 이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그 전성기 때를 또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의 자신감이죠. 지금 그냥 아저씨 다 되셨네 하지만 난 맘만 먹으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가능성으로서의 자신감이죠. 오늘은 내가 좀 이상하게 안 꾸미고 나오고 내가 요즘에 관리 좀 안 했지만 내가 한 두 달만 맘 먹으면 난 진짜 끝나. 이게 가능성으로서의 자신감. 자기 수용의 자신감은 아 그래 내가 뭐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그래 알아. 내가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몸매가 좋지도 않아. 근데 뭐 이 정도면 되게 매력 있지 않아? 이런 거. 나 되게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지. 나 되게 내 나름대로 멋있어 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자기 수용의 자신감이죠. 제가 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목사가 왜 저 얼굴로 왜 외모에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왜 외모에 자신감 있는 저런 말들을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 건 저는 가능성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제 수준이 어떤지 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저를 수용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전 제 나이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머리도 그대로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뭐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인격적으로. 지금 내가 미성숙한 걸 알아. 근데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2, 3년, 4, 5년 뒤에 난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러면 뭐예요? 가능성의 자신감이죠. 그게 아니라 그래 난 게을러 터지고 승질 더러워. 그래도 난 착하잖아. 이 정도면 되지 못해. 난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러면 자기 수용의 자신감. 그렇죠? 지금 내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회적 위치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가능성의 자신감. 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회적 위치도 없어. 근데 뭐 그게 어때서? 난 이 정도가 좋은데? 난 지금 이 상태로 충분히 만족해 하면 자기 수용의 자신감. 그렇죠? 가능성의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자신감이 있어요. 이해는 되셨죠? 이 두 가지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커요. 가능성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장점은 뭐겠어요? 이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능성의 자신감이 없으시면요 내가 좀 뭘 잘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면요 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한 달 뒤엔 할 수 있어. 난 스스로 내가 단련하면 1년 뒤엔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의 자신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큰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자신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수용의 자신감의 장점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수용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요, 빛납니다. 자기가 수용되는 사람. 연애하면 사랑받으면 이렇게 빛나는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쟤 연애하다 이뻐졌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수용한다는 건 자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아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부터 인정받는 사람은요, 빛이 나요. 그래서 되게 자기 수용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객관적으로 제 사진을 보면 정말 못생겼는데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는 그것보다는 50% 이상으로 보여요. 그렇죠? 태도라고도 얘기하죠. 태도의 자신감이라고도. 객관적으로는 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만나서 보면 저 정도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제 인격이 그렇게 성숙하진 않은 것 같은데 만나서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빛나게 만듭니다. 자기 최대치를 보여줘요. 그래서요, 이 자기 수용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요, 삶에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실제보다 자기를 폄하하면 면직 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내 괜찮음을 모르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내 자신에게 먼지 낀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정말 부드러운 천으로 자기 자신을 닦는 것처럼 스스로 되게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자기 수용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실제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장점이 커요. 단점을 좀 얘기해 봅시다. 오늘 설교는 이 단점 얘기예요. 멀죠? 네. 먼 길을 걸어왔어요. 오해하실까 봐. 단점만 얘기하면 오해하실까 봐. 장점이 훨씬 많은데 뭐든 그렇잖아요. 과하면 안 좋죠. 그렇죠? 과하면 안 좋죠. 뭐든 과하면 안 좋죠. 운동도 과하게 하면 관절 나가요. 그렇죠? 뭐든 과하면, 먹을 것도 과하게 먹으면, 그 다이어트도 과하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과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함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가능성의 자신감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만적 인간이 됩니다. 기만적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는 사람이 돼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다고 타인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되어져 왔는데 그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다고 또 시도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에 자주 나오시죠. 여덟 번째 사업 실패, 아홉 번째 도전하신 아버지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능성의 자신감. 난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선명하세요. 누가 봐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과도하면 기만적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나 역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들이면 구현된다로 자신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 무조건 돼. 된다고 생각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안 돼. 이런 식으로 가 있으면 그게 기만적 인격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 그런 태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반복적 실패의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사람들, 가족들,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의 자신감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큰 오해입니다. 두 번째, 자기 수용의 자신감도 그렇죠. 내가 나를 수용하는 것의 자신감의 문제는 이것도 과하면 문제가 되냐 하면 미숙한 상태로 개인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너무 자기가 지금 수용돼 있어요. 현재 상태도 너무 닦아놨어. 그래서 왜? 내가 어때서? 태도가 그냥 머리를 감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다 태도로 극복을 하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다듬으면 더 이뻐질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다 태도로 극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내 태도로만 내 인격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사회적 추구에 대해서도 내가 좀 더 그것들을 이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로 나아가지 않고 괜찮아 이 정도면 난 괜찮아 라고 자기를 수용해버리면 스스로를 미숙한 상태로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장을 스스로 저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하면 안 좋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요 되게 이 가능성의 자신감과 자기 수용의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너를 수용하도록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도록 그게 그 사람의 완고함이 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뭐 난 괜찮은데? 뭐 그거 꼭 알아야 되나? 뭐 꼭 그렇게 바뀌어야 돼? 난 지금 좋아 하고 하면 누구도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괜찮대는데 뭐. 그렇잖아요. 완고함. 그래서 그 사람 미숙하게 남아있게 만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 사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도움 받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요. 그 부분에 주어져야 되는 도움을 요청하기를 거절하고 완고하게 자기가 했던 방식과 자기 태도와 자기 힘으로만 그것들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그 사람의 기회들이 상실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에서는요 딱 봤을 때 자신감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멋있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없으면 뭔가 좀 태도에 문제가 있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자신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자신감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죠. 이건 사람들이 배우는 자신감이 이거예요. 자기 수용의 자신감. 이게 어때서?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가능성의 자신감. 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든가. 하지만 두 개가 좋긴 한데 여러분 좋아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망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뭐든 과하면 안 좋은 부분들 염두해야 그냥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환상의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에요?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서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해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가능성을 되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되게 막 쉽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뭐. 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뭐 이 정도도 괜찮지 뭐. 이래버리면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자신감으로 그 자리에 묶여있게 됩니다. 지난 5주간 전 이 어떤 면에서의 자신감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그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됐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고 더 돼야 되는 영역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일하실 수 있으며 그 영역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 인생의 50%에는 자신감을 사용하셔야 되나 나머지 50%에서는 그 자신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초대하는 것들이 그 결정들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베풀어진 많은 기적과 이적 또 예수님의 능력 중에 제일 쓸데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걷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제게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병을 제가 치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살아나게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은 되게 좋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쓸데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물 위를 걷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리로 건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물 위로 건너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저는 보통은 물을 차로 건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한강대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차 갖고 갔다가 거기서 세워놓고 거기 옆에서 물로 걸어간 다음에 버스 타고 집에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물 위로 걷는 건 하등 쓸모가 없어요. 제 생각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해도 별로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을 나는 능력을 만약에 주면 너무 내 만화적인 사고방식인가? 모르겠는데. 하늘을 나는 능력을 준다고 하는 건 확인해보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내가 한번 이렇게 뛰어보면 되잖아. 이게 뛰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난 아직 이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해야 되잖아요. 물을 걷는 능력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면 어쩔 거야. 그리고 또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롤러코스터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 그 높이와 그 떨어지는 이런 게 싫거든요. 저는 그냥 밑에 높은 데서 싫어하기 때문에 밑에 물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걷는 거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할 줄 알아도 한 번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신기하게. 그리고 괜히 그런 거 걸어서 건다면 또 방송에 나오고 또 조명되고 나는 목사인데 내 안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난 물을 걷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그러고 돈 벌기 시작하면 또 그 맛을 드리고 여기저기 걸어다니고 돈 받고 그럼 내 인생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일 것 같지 않아요? 응? 나만 그런가?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랬어요. 어릴 때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쇼맨십에 가득한 기적의 순간이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 되게 그렇지만 예수님이 굳이 거기를 걸어서 풍랑 올 줄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애들 보내놓고 막 걸어서 막 걸어서 오면 베드로가 더 웃기잖아요.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래서 너 걷고 둘이 막 걷고 좋아하고 아니 그게 뭐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고 뭐 아니 그렇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이 사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병자를 고치는 이 사람 근데 이 기적은 되게 약간 저는 기적을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이렇게 자기 즐거움을 와 나 물이 걸었다 뭐 이런 거에 별거 없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저는 되게 별로였는데 나만 그랬구나 미안해요.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믿음이 좋으시고 아무도 좋으셔서 난 그냥 그랬는데 물을 걷는 거 아무도 동의 안 하네 끝까지 아니 이거 하나님 저에게 한 번이라도 주님 저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 어? 다 똑같은 입장이면서 그래 네. 재미있겠네 우리가 다 함께 걸을 수 있으면 그쵸? 다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장점이 전 딱 하네요 난지 공원 캠핑장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 한강 쪽에 나아가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별로 큰 장점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야말로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이 기적이야말로 의미를 안 느끼면요 성경에서 가장 아무 느낌 없는 기적이에요 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 있어요? 없잖아요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야말로 의미가 묵상되지 않으면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기록될 때는 왜 기록됐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일이 실제로 어떤 팩트를 인 건 확실하나 그 팩트를 어떤 팩트를 선택해서 기록할 때는요 그 팩트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굳이 무리를 걸으셨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굳이 베드로가 걸었던까지 기록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의 의미 무리를 걷는다는 거의 의미는요 의미를 아시려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오늘은 계단이 많죠 미안해요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물에 빠져있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물에 빠져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있다는 것 오늘 설교는 여기가 사실은 출발점이 물에 빠져있는 것 물에 빠져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허우적거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행하는 동물입니다. 보행하는 동물이란 게 뭐예요? 인간의 다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리와 함께 뭐가 있어야 앞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단단한 바닥이 있어야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단한 바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자기의 다리를 사용해서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단한 바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딛고 한 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닥을 딛지 못하면 다음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단단한 바닥을 반복해서 디드는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있다는 건 뭐예요? 이 단단한 바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디디려고 다리를 뻗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이 허공에서 돌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디디려고 해봐야 또 허공에서 돌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에 빠져있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속에 사는 존재들은요. 물속에서도 그 숨을 쉬는 것을 유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밖에서 숨을 쉴 수 있으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가요. 아 그러면 물속에 쫙 가라앉아서 맨 바닥에 딱 닿아서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기는 문제는 뭐예요? 호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다가 그렇게 내려가서 걷다가는 호흡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닥이 디뎌서 걷고 있긴 하지만 그 걸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기가 필요해요. 지속적인 생기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걸을 때 얼마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속적인 생기가 공급될 때만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서는 그게 뭐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지는 상황이 물속의 삶이에요. 좀 더 길게. 그러면 물속에 빠져있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의미적으로 가면 물속의 삶을 얘기합니다. 물속의 삶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삶을 표현할 때 물속의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빠져서 사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 허우적거림이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 이런 직장을 갖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해서 뭐 그 직장을 가지면 되는 건가 했는데 뭐 그 돼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건가 해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 만나게 했는데 또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에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몇 년 지났더니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걸 싶어 저렇게 사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뭐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맞다 저렇게 저게 맞다고 세상이 얘기해 주는 대로 뭔가 그걸 해보려고 계속 발을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딛고 걸어가는 게 되지 못하고 허우적거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우적거림을 좀 단단한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혼돈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혼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뭐가 맞는지 알아보려고 발을 딛고 걸어보려고 막 허우적거려요. 하지만 어느쯤에서 허우적거려봐야 이것으로 말미암아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면 점점점 행동이 둔해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처음엔 세상을 살아갈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딛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헛발질처럼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 나중에 어떻게 돼? 뭐 맞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발을 딛어야 앞으로 전제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맞다라는 최종적 전제가 있어야 그 전제를 기반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다음 강론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최종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알면 방향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의 기준은 없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때로 바뀌기 때문에 계속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물속에 빠져도 발을 걷잖아요. 사람이 내가 한 발을 디딜 줄 알고 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면 좀 괜찮나 이 돈이면 좀 괜찮나 이 직업이면 좀 괜찮나 이런 취미면 좀 괜찮나 이런 나이가 되면 괜찮나로 계속 걷잖아요. 하지만 안 되죠. 이게 물속에 빠져 사는 삶, 세상에 빠져 사는 삶, 혼돈의 삶의 특징.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느 점에서 되게 무기력해지죠. 뭐가 맞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도 아, 뭐 잘 모르겠다 난. 이런 상태가 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생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상해본 적 있어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릴 때 집안에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래도 학생 때 친구들 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숨 막힌다는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점점점 숨이 막혀서 내가 뭔가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느낌 들어본 적 없어요? 뭔가 어릴 때 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용하려는 시선들만 우리 가운데 접할 때 사회는 나에 대해서 생계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그 사회에 오래 있을수록 숨 막히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겨우 친한 친구 만나서 숨 좀 쉬는 거고 내가 겨우 내가 사랑하는 애인 만나서 숨 좀 쉬는 거고 다시 내가 숨을 참는 기분을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는 내가 견디는 그 속에서는 생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점점점 오히려 내 생기가 떨어져 가니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삶이죠. 그 정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정도의 산소 마스크조차 없다면 질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빠져 사는 삶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생기에 대한 공급이 사라지고 내가 발 딛고 설 단위가 없다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점점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혼란스럽고 무기력해지면 어떡합니까? 허우적거리는 것을 멈추고 몸이 풀어져 버리죠. 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기력과 혼란이라고 하는 생기 없는 내면. 아, 세상은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사는 건 그저 버티는 거야. 그냥 살아있으니까 참는 것뿐이야. 물속의 삶을 삶이라고 규정하는 내적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결이 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내버려 두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다니죠.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같은 생활이 시작되죠. 이게 뭐예요? 물속의 삶. 이게 물속의 삶. 왜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물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요,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갔을 때 단단하게 발을 디딜 수 있는 전제, 진리가 없고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급, 사랑이 없어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서 건져지는 게 필요해요. 물 위를 걷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미 답은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물 위를 걷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 위를 걷는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은요. 첫 번째, 세상에서 완전 빠져나간 걸 얘기하지 않아요? 땅 위를 걷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아직 어디 있어요? 물 가운데 있죠. 우리는 아직 물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물 속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삶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내가 확실히 안고 있는 단단한 바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단단한 바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단단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이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세상이 어찌 되건 상관없이 이 단단한 바닥, 어떤 무엇이 나에게 닥쳐와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명확한 바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물을 걷는 삶의 첫 번째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거기가 물속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이 빠져버리는데 내 발은 빠지지 않아요. 나는 단단한 기준과 전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걷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단단한 기준과 전제를 가지고 내가 행동에 나갈 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기의 공급이 있다는 거죠. 생기의 공급. 이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어떤 길로 걸어야 되느냐 헷갈릴 때 눈을 뜨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고요. 내가 그것을 계속 걸어가기 힘이 들 때 나에게 세임 주시는 은혜, 능력 주심이 있고요.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앞이 막혀있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환경과 어려움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세임 주시는, 내 앞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그 단단한 기준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단단한 전제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쳐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갖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열어가시는 것, 그것이 물 위를 걷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적이 이제까지 했던 네 번의 설교의 결론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 속에 빠져 있으면서 다들 이러고 사는데 뭐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자기 만족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이걸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재정적으로, 내가 관계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이룰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게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진 않으세요? 그거 해봐야 잘 안 됐던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 밖에서 물 위로 걷는 삶을 꿈꾸셔야 합니다. 내가 물 속에 빠져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물 속에 빠져 사는 삶에서 벗어나 물 위를 걷는 삶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른 어떤 기적보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내 발이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결이 다 다시 나를 숨막히게 내 숨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맞는지 잊지 않고 내가 그 맞음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물 위를 걷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전 물 위를 걷기를 가장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저희가 5주 동안 반복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배우십시오. 물 위를 걷고자 하셔야 합니다. 물 위를 걷고자 하셔야 됩니다. 숨 오래 참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세상에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난 괜찮아 숨 오래 참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물 위를 걷고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망이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도 보고자 해야 되고요. 걷지 못한 자도 걷고자 해야 되고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자 해야 되고요. 이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길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낫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자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걷고자 합니다. 내가 치유받길 원합니다. 내 삶에 잠잠해지길 바랍니다. 라는 소망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내가 소망 자체를 버리고 이 정도도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의 가능성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가능성을 죽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죽이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내가 자신감 갖고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자신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 밖에 걷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걷고 싶어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걷는 거겠지 뭐라고 하고 있을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지 하고 있을 그때, 다윗 솔로몬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한 그때, 여러분의 성경에 아무런 위인들을 봐도 그건 다윗이잖아요. 그건 솔로몬이잖아요. 그건 바울이잖아요. 라고 하고는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가 걸으니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어요. 나도 걷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걷고자 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안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대안이셔야 돼요. 오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시선을 찬양할 텐데,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바람과 풍랑을 볼 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지금 이러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네. 지금 나될 때가 아니라 돈 모아야 되네. 내가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네.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결정하면요, 거기에 주님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찾으셔. 진리를 추구한 사람을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보셔. 그 사람이 이렇게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자 하셔. 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에게 그 가운데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물 위를 걷다가도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보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해야 되지를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내가 걷고자 하셔야 되고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대안으로 삼으셔야 돼요. 걸을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걸을 수 있는 계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발을 내딛으셔야 되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무리를 걷는 은사를 받기 싫다고 하잖아요. 발을 내딛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무리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시커먼 바닷물이 있는데, 지금 뭐 15cm 물에서 실험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시커먼 바닷물이 있는데 내가 배에서 발을 띄어서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라고요. 떨어지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중에 발이 멈출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발을 내딛어야 돼요. 난 한 번 떨어졌더니 무게중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거기에 내딛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성령 은사 안 주셔서 내가 지금 발이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게 공중에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치? 멈춘 걸 경험해서 걷는 걸 경험하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경험할 수 있죠. 발을 내딛지 않은 사람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리로 걷고자고 해야 되고요. 무리를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서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해하셨으면 그걸 행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그가 무리를 걷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삶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무리를 걸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자신감 얘기로 오늘은 얘기를 시작했죠. 왜 그런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또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때로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방법을 택합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안정감이 찾아오잖아요. 포기하면 편하잖아요. 아 그래 안 되는구나 이건. 괜찮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데 뭐. 그게 우리의 두려움에 긴장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수용을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하는데 제 자신감의 두 가지는 4대 6으로 자기 수용이 6이고 가능성이 4입니다. 저는 제가 더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 돼도 괜찮아요. 이게 제 완고함의 틀이에요. 제 완고함의 틀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고 나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실패하는 삶이 아니에요. 난 지금도 괜찮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일정 이상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선에서의 결과에 만족한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제가 5주간 설교한 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주님. 주님 어떻게 해주실래요? 하나님 제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이런 영역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이 정도도 살만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를 통한 인간의 변화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개입하심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개입하심을 맡고 있다면 내가 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의 바름과 정돈된 생활 정도만 나에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역을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오른쪽이 왼쪽이 어떤 게 최선일까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셔야죠. 내가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 건 맞지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능력을 구하셔야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상황에 풍랑을 잠재하게 하시는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던 오만에서 깨어나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쟤들이 문제라고 내가 원망한 것을 벗어나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라고 체념하고 포기한 것을 멈춰서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격을 내 삶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론 두 번째. 저는 지난 5주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주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단지 그 얘기를 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소경이시라면 보게 해달라고, 중풍병자라면 걷게 해달라고, 풍랑을 만드셨다면 잠잠케 해달라고, 38년 된 오래 묵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오래 묵은 문제인지 나도 아우나 주여 이제는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으니 제가 내가 무리를 걷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초대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느끼고 누릴 때 그때에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하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구원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오늘 지난 5주간 했던 책들의 이름이 뭡니까?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복음서. 복음이란 뜻이 뭐죠? 좋은 소식이란 뜻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너희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가 5주간 소개했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이걸 일부러 써놓고 전하라고 했던 이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의 눈먼 눈이 뜰 수 있다는 소식이, 움직이지 못한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38년 된 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 내가 그 얘기 알아, 이거 말고. 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라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무리를 걸었건 말았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그게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어야 내가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죠. 2000년 전에 누가 눈을 뜨건 말았건 내가 뭔 상관입니까?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눈을 뜰 수 있어야 그게 나에게 좋은 소식이죠. 지금 성경은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기록하여서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유년부 때 소년부 때 하던 이야기, 요즘에 영화부 때 유년부 때 하던 이야기, 예수님이 이러셨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믿기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막연하게 나는 믿는다 하는 자기 기반에 서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셨던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복음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는 이 눈을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셔서 묵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복음을 내가 믿는가 하고 다시 한번 믿으시고 돌아보시고 믿기로 지금 이 순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는, 다시 걷게 하시는,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상황에서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건 아니지만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없고요, 밴드에는 올라가 있으니까 가사를 모르신 분들은 핸드폰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한 내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논리에 서시면요, 그 논리는 누구도 못 깨요. 하나님도 못 깹니다. 그건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왜요? 전제가 거기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시작을 하시면요, 그 논리는 하나님도 깰 수 없어요. 그 논리 속에 스스로를 묶고 나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작을 바꿔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의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의를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시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내 상황이 이래, 지금 내 마음이 이래, 내 관계가 이래.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버리면 끝이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자신에게, 내 상황에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 결론이 어디로 있겠습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그러면 시작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잡을 때 하나님께 내 인생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결정하시길, 이 시간 간구하시길, 주님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길 바라오니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내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멈추게 하시고 내 자신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야기로 말미암아 무리를 걷는 일이 나에게 시작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에 대해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의 시선이 돌려지길 바랍니다. 아, 내가 출발을 내 상황에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출발을 내 상황에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있고 지금 교회의 여건과 사람들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일들을 잘못해왔고 어떤 일을 잘해왔고 이가 내 출발점이 되지 않게 하시며 내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며 내가 어떤 과정선으로 다니면서 걸어가고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또 내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만나갈 것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은 내 자신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앙은 내 자신을 다시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점은 내가 내 자신을 다시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시는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에 내가
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시선이 우리가 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마음이 우리가 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아버지 내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균일하게 계실 거 내가 출발점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회복할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내가 출발점을 삼을 것이며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님을 들을 때는 내가 출발점을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시선이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첫 장면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첫 단추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출발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드러난 삶이 멈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 내가 숨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 내가 허우적거리고 숨막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서 여서 건지신 애를 내게 노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돌보셔서 주여 저희가 너를 들어치를 바라보며 주여 내가 내 다시만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을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내가 내자가 진결을 다시 한번 돌봐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내자를 다시 한번 돌봐주기를 소원합니다. 주 아버지 아주 주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주 이제 우리가 나름답게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주님의 역사를 위한 사이를 기대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우리가 내 진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주 제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제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찾는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통한 일을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내 함께 주옵소서. 아주 제가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면 내가 너희를 말씀을 하는 일을 하나 벌어질 수 있도록 아주 시간 다른 것이 하나님 저희를 감당하시며 이들의 눈을 뜨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돌보시며 행복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치에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안하게 내가 지금 고백하게 하시고 아주 그 능력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며 걸어가는 나를 수리를 돌보시고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으로 가지는 것이 나도 인격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격으로 가지는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주여 여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주여 여도를 돌보시고 하시고 아버지 나를 가지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구할 것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할 것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한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찾으면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안 서십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이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세요? 능력을 달라고 구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내 할 도리는 다 하고 있는데 이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구하십시오. 아 목사님 내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삶이 숨막힙니다.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여러분들을 간구하며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그것을 부여잡으시고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다시 걷게 하소서. 내 안에 풍랑을 잠기 않게 하소서. 48년 된 묵은 문제가 38년 된 묵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사오니 허우적거리고 있사오니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기도 제목 갖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매달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매달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매달려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그러나 이 중에 몇 분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평가가 아니에요. 이게 정죄가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에요. 콜링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와. 내가 널 도울 거니까. 내 반대편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서 있지 마. 이쪽으로 넘어와. 내가 널 돌볼 거니까. 회개할 분들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신과 여러분들 죄악의 습관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잠깐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작지만 정말 간절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제가 하나님의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명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를 부르시는 회개에 명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를 정죄하심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심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회개심을 제가 압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것들을 용서하시기. 내가 내 즐거움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것들을 용서하시기. 내가 세상의 눈이 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것들을 용서하시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로 결정하오니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기로 결정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일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겠사오니 내가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내려놓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과 내려놓게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내려놓게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해진 역사의 일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내 삶만 바라보느라 여기서 최선을 찾아야겠으니 나라도 나를 믿어주며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야 하고 나라도 나를 사랑하여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부끄럽고 죄인 것은 아니나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내 이 현재에서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돌리고 내 안에 부족을 채우시며 내 안에 나약을 바꾸시고 나를 무지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나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 하나님, 무능한 나에게 다시 한번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앞에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게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무지와 무능과 나약에서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편에 같은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작은 즐거움 때문에 범죄를 움켜잡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게 하시며 내 주님 앞에 같은 편에 서서 내 인생의 숙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민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풀어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